제 185회 구조론 내림보송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곡지는 피크는 어디인가. 이 중간에 한번 이 기준이 바뀌어서 3월 2일 날에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3월 3일이 피크라는 설도 있고 29일이 피크라는 설도 있는데 일단 피크는 찍었다. 왜냐하면 대구 쪽 그 신천지 신도들 다 정상 유정상자들 다 검사했기 때문에 이제 대구 시민들 중에서 이 검사 안 된 분 그리고 요양원이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수십 명씩 쏟아질 수 있는 오늘도 뭐 봉화의 어느 요양원에 환자가 30명 쏟아졌다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을 조심해야 돼요. 교도소 같은 데는 뭐 철저하게 하겠지만 일하는 교도소 죄수 5만 명을 5만 4천 명을 석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죄수 5만 명 있는데 와, 이런 그런 집단으로 걸릴 위험이 있는 곳 군부대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곳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단체로 움직이는 곳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중국민이 면장갑을 끼고 있으면 굉장히 확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또 문고리 도어락 이런 데 천으로 감아놓으면 훨씬 더 확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상당히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이런 데서는 오히려 감염된 게 없고 택시에도 생각보다는 적고 그럼 결국 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는 그 외에는 감염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주장이냐면 이 천 같은 데는 10분밖에 못 살고 금 속에는 몇 시간 동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이 3월 중순쯤 되면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 봐요. 그냥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8도에서 제일 잘 번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내 공간 대부분 20도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뭐 8도가 되는 공간이 있겠죠. 근데 중국 우한은 원래 난방을 안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양자강 남쪽은 원래 난방이 금지되어 있어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그래서 난방을 안 하니까 그렇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신천지 놈들은 난방을 안 했는지 그것도 뭐 방바닥에 무릎 꿇고 기어다니니까 바이러스가 다 방바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어제 앉아 생활하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마스크도 별 의미가 없고 손을 잘 씻어야 된다. 이 말은 도어락에 많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는 동전을 가지고 딱 누른다거나 손톱을 길러서 손톱으로 찌른다거나 저도 면장갑을 하나 샀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중국은 지금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매일 확진자 숫자가. 이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의심 환자 숫자를 체크하면 알 수가 있는데 의심 환자가 지금 500명까지 줄었어요. 근데 하루에 100명 정도 의심 환자 늘고 있어요. 130명 정도. 중국은 앞으로 당분간 100명 정도로 쭉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중국이 100명까지로 막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막은 거예요. 국가적으로 잘한 거야. 이건 인정을 해야 돼. 공산국가니까 이 정도 하지. 이란하고 이탈리아는 지금 폭탄이 터져서 난리가 나버렸잖아. 이 사망자 숫자를 보면 이란이나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감염된 거예요. 사망자 보면 거의 드러나 사망자는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9일 날 813명 3월 3일 날 851명 상바닥을 찍고 오늘 오전 발표는 435명이고 오후 발표로는 467명이 오후 발표가 좀 많은데 이게 봉화에 한번 터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0명 한꺼번에 감염도 경산에 또 한번 터졌죠. 대구 경북 사람들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이거 뭐 대구 경북 사람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경제 관계에 있어요. 걸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니 죽고 나 죽고 막 이런 식으로 말 안 듣고 개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전두환이 시키는 건 다 반대하기로 했는데 만약 제가 지금 전두환 시대고 나 같은 사람이 이 80년대에 이런 일이 났다면 안 돼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아, 걸리면 걸리고 죽으면 죽고 나라야 망해라 이러고 막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관계에 있어요. 대구 경북들은 삐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망해야 자기들이 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만 있어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여간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서려면 이런 그 봉건주의 단계, 국가에 뭐가 반항을 해야 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단계를 졸업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서야 된다고. 전국가적으로 의리광을 좀 없애야 돼요. 온정주의 뭐 이런 거 없애야 돼요. 지금까지 항상 보면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은 죄가 없다 하는 그런 사상이 퍼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국민이 개새끼야. 국민 개새끼설 이게 옛날부터 됐던 얘기인데 뭐 교통 질서도 안 지키고 뭐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로 전단지를 뿌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를 하십니까 하고 어깨를 잡아. 아니 그것도 젊은 여성이 말이야. 내 어깨를 팍 잡고 도를 하십니까 그런 거야. 미친 거지. 겁도 없는 거지. 일본 같은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왜 다른 사람 어깨를 팍 잡아버리냐고. 이거는 시비 걸 때 하는 행동이야. 시비 걸 때 어깨를 팍 치잖아. 그러니까 몸짓도 왜소한 조그만 여성이 내 어깨를 팍 잡아버리고 말이야. 이거는 폭력이야 폭력.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막 가게들도 도로에다 물건을 내놓고 입간판을 세우고 불법 노점상 뭐 이런 것까지 이게 이 군부 독재를 거쳐오면서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인 이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전 국민적으로 의리광이 늘어서 뭐든지 삐딱하게 가면 이득을 본다. 정부 말을 잘 들으면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후진국 사고방식이라고.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보면 기술적으로 확진자 1만 명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벌써 6천 명 찍었기 때문에 1만 명 안에서 해결보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어느 숫자 정도 숫자가 늘어버리면 이제 의사가 없어가지고 무대책 무방비 상태까지 가버려요. 지금 거의 그 코앞까지 와서. 근데 지금 매일 이제 이 완치되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2만 5천 명이에요. 최대 7만 명에서 2만 4천 명까지 숫자가 떨어졌다고. 그럼 이건 중국 국가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숫자지.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통제할 수 있는 숫자가 동시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한 7, 8천 명. 이 숫자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병상도 없고 막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개판되어 버리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모든 환자들이 각자 자기 집 방에서 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의사도 못 가. 이런 상황까지 안 가려면 이 입원해 있는 사람 숫자를 5천 명 이하로 줄여야 돼요. 하여간 지금이 피크고 고비이고 이번 주만 잘 넘기면 해결될 수 있다. 전 국민적으로 이 정신 좀 차리고 대구 경북 사람들 이런 반항 행동한다고 해서 자한당이 선거 이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제 이런 적폐를 청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고쳐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봉건 족장 행동을 하면 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 선거가 찬스다 그러고 자한당이 지금 개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건 미친 짓이야.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고. 항상 국민들은 어떤 새로운 목표를 던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운 목표는 국가적으로 봉건 국가에서 벗어나서 이 근대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자. 적폐청산 이걸 이 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적폐청산이라고. 그래서 이번 선거도 역시 적폐청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이비 집단들이 제일 큰 적폐다. 우리나라 이런 적폐들이 옛날부터 많았어요. 정광훈 할배부터 시작해서 그 비리사학 뭐 기레기 검찰 다 적폐. 국가 안에 사설 국가를 만들고 자기들 꼴린 대로 행동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음 국지는 국가적으로 정신 좀 차리자 바통들아. 같은 얘기인데 안 되지. 사이비가 잠복한 리스크고 이제 리스크가 드러났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엎어진 김에 신발끈을 고쳐 메고 가자. 이런 얘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이비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다단계도 그렇고 그 폰지 사기 뭐야 그 전화 걸어서 속이는 뭐죠?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속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속이는 사람이 문제인데 이게 다 알고 이게 전 국민이 보이스피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속는 것은 이상한 나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속는 거라고. 그리고 신천지 아저씨도 그렇지. 이 양반은 친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 혼자만 구원되겠다고 얌체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그거 가서 뭐하러 가는 거예요? 남동으로 왜 가냐고. 그 신보가 아주 못된 신보예요. 나쁜 신보라고. 지만 구원되겠다고 그러냐고. 불교에는 천하가 구원되지 않으면 자기도 구원되지 않겠다고 막 천국에 배정받아도 오히려 지옥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겠다 이런 얘기 대승불교에 많거든요. 원래 대승불교의 정신이 천하가 다 구원되지 않으면 내 개인 구원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 혼자 구원해서 뭐 할 거야. 그건 제가 볼 때 아주 이 덩신 같은 머저리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들 14만 4천 명은 왕이 되는 명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종으로 부려먹겠다는 거 아니야. 천국에 노예 제도가 있는 거야. 뭐야 이거. 황당해, 황당해. 천국은 평등한 공간이라고 거기서 왕 되겠다는 것은 아주 못돼 먹은 생각이죠. 이런 국가적으로 이 정신 좀 차립시다. 언제까지 멍청하게 살 거냐고. 다른 나라는 이 하층민들은 지가 띠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똑똑한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조중동 신문 보면서도 자기가 막 엘리트인 줄 착각하고 있어. 세계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유럽 같은 경우는 백인 인구가 15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억 중에 이 똑똑한 사람이 날고 긴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니까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지가 잘난 줄 안다고. 큰 문제가 있다. 정신 좀 차리자. 잘난 사람을 이 모방하고 이 눈치를 좀 보고 생각을 좀 해야지. 다음 곡지는 진중권스럽기는 고의가 맞다. 진중권 아직도 요즘 나한테 많이 얻어맞고 있는데 이럴 때 나대면 곤란하죠. 이 양반이 뭐 신천지도 피해자다 이렇게 개소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고의로 퍼뜨린 건 아니잖아. 고의가 맞습니다. 고의로 퍼뜨린 거예요. 미필적 고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31번 환자 행동만 봐도 그렇고 고혈이 계속되고 있고 병원에서 가라고 그러는데도 검사를 안 받고 왜 이러냐. 이거 지금 신천지는 악에 받친 상황이에요. 교주가 지금 오르내리를 하고 있는데 교주가 천국 가버리면 자기는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천국 가기 전에 빨리 그 명단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심리 자체가 반사회적이고 그게 고의인 거예요. 고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조폭이 사람을 패는데 패다가 죽어버렸어요. 아, 죽을 줄 몰랐다. 그럼 그거는 고의가 아닌 거야? 그 고의입니다. 죽을 줄 왜 몰라? 죽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준목이 다 죽을 줄은 몰랐지. 좀 더 맞아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죽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조폭이 사람 패다가 죽을 때 죽을 거라고 확신한 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지만 간이 크니까 죽으면 죽고 해보자. 도박을 한 거 아니에요. 도박이 졌으면 고이지. 그리고 도박에 돈을 홀랑 잃고 와서 돈을 잃을 줄 몰랐다. 정성 카지노에 가서 돈을 다 잃고 와서 돈 잃을 줄 몰랐다. 날 딸 줄 알았지. 내가 잃을 줄 알았으면 했겠냐고. 이거 멍청한 생각 아니야. 그런 새끼는 나고통을 한번 때려버려야 돼요. 말을 못하게 입을 묵삽을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정성 카지노에 가는 사람 100% 돈을 잃는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경마장에 가는 사람들이 돈 따를 줄 알고 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신을 테스트한 거라고.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인생을 걸고 신천지에 모든 걸 다 갖다 바쳤는데 신이 나한테 소식이 없으면 이거는 신이 괘씸하잖아. 신 저 새끼 나한테 한방 맞아. 이렇게 분명히 그런 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신은 특별히 나만 낫게 해줄 거야. 이런 시험을 꼭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이비 아직 뛰래. 근데 그 사이비 교주들도 진짜 그 휴거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사이비 교주는 나쁜 새끼니까 자기는 안 믿으면서 신도를 속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교주 지도 속아. 그냥 교주들 대부분 보면 어떤 병을 앓거나 꿈에서 보거나 이 환청을 듣거나 맛이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꿈에서 본 걸 계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보면 대통령 꿈 꾼 적이 있을 거야. 뭐지? 그 왜 대통령 꿈에 나타날까? 자기 가족은 잘 안 나타나는데 대통령 꿈에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종교의 신도라고 치고 간절히 하느님을 보고 싶다면 꿈에 100% 나옵니다. 그게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계시 안 받은 사람들은 신도가 아닌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꿈에 하느님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진실한 신도가 아닌 거야. 당연히 그 꿈에 나오게 돼 있어요. 대통령, 나도 노무현 대통령도 꿈에 봤고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도 본 적 있어. 왜 왔는지 몰라서 꿈에 박근혜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 꿈에도 박근혜가 나타나는데 성실하게 교회 가는 사람 꿈에 하느님이 안 나타나겠냐고. 그럼 막 하루 종일 악에 받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들은 미친 듯이 기도를 해. 제가 그 한 세대 그 아저씨 누구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이야기 들었는데 그 아저씨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가 똑같이 자기처럼 기도 안 한다고 두들겨 팬데 나는 3시간씩 기도하는데 너희들 뭐야? 뭐 이러고 미친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무릎이 까지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면 꿈에 틀림없이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하지. 다 계시 받았지. 그러니까 사이비 신도들도 진짜 휴가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말이 좀 엉뚱하게 가버렸는데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점장에 대해서 좀 연구해봤는데 점장이들이 진짜 점을 믿고 있어요. 난 점장이들 다 사기치니까 속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장이들 열심히 점 보러 다니더라고. 그렇죠. 그거 신기한 거야. 왜 점장이 점 보러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점장이들 점 보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다니까. 자기부터 속여요. 그래서 사이비들은 진짜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야. 그 통일교 목사 이런 사람들이 무슨 명인 사람 보니까 꿈속에서 하나님 봤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꿈에 안 나타나겠냐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띠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가 왜 이렇게 좀 된지 몰라도 그 띠란 사람들은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권능을 안 주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비를 속여 왔는데 잘 됐잖아. 사이비 종교가 번성했다고. 이거 다 하나님이 나한테 특권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지. 있을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특권을 줬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쳐놓고 하나님이 수습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습해 주면 역시 하나님은 나만 밀어준다고. 이렇게 박근혜처럼 온 우주가 나를 돕는다. 이런 박근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도 지금 이제 왜 편지를 보냐면 자기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모든 조건이 갖춰졌어. 지금 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게 돼 있어. 그러면 3개월 후에 부활한다. 감옥에서 나온다. 아, 성경하고 맞네. 역시 내가 하나님이었어. 박근혜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꿈속에서 하나님 봤어. 그래서 이건 이런 사람들은 권능을 탐하고 권능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으면서 또 속으로는 또 안 믿어요. 그래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끊임없이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 테스트하는 방법은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이번에 편지 보내는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내려주셔서 3개월 후에 석방. 그러면 이것이 바로 3일 후 부활이다. 그리고 막 성경이 다 맞았어. 그러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인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진중근 같은 바보들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곡지는 악의 평범성을 믿는 얼치기들에게.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이 엘리더들은 밑바닥 사람들을 안 겪어봐서 인간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조폭이나 이런 인간을 좀 만나봐야 돼. 나 조폭을 두 번 봤는데 한 번은 대전의 쪽쪽이파 부두목이고 한 번은 이태원에서 무슨 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과 28범이라고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걔는 내 친구가 걔 자서전을 써준다고 막 자기가 전과 28범이 그때 조폭 자서전이 한창 유행했어. 그래서 자기도 자서전을 써달라는 거야. 와. 그래서 내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놈들은 보통 인간하고 틀려요. 눈빛이 틀려. 눈이 반짝반짝해. 그래서 조폭 두목 눈빛이 다르고 부두목 눈빛이 다르고 그 깍두기 눈빛이 또 틀려요. 계급에 따라서 눈빛이 딱 달라. 그래서 눈만 봐도 아 저 새끼는 두목 저 부두목 꼬붕 중간보수 다 나온다고. 그야말로 조양은 눈빛이에요. 조양은 거야. 그래서 이 범죄자들은 반사회성을 갖고 있고 다른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일단 침팬지가 두목 침팬지와 보통 침팬지는 호르몬 나오는 게 틀려요. 두목 침팬지는 특별한 거예요. 왜냐 호르몬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두목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벌 회장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재벌 회장들은 사이코패스가 많을까? 그 사람들이 두목이 되면서 두목 호르몬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도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고 징기스칸도 그렇고 원래부터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그 위치에 가면 그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사이코패스가 되어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월남전 때 그 청룡부대가 어떻게 베트콩이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인을 학살했는지 그 내막을 한 그 인터넷에 그 떠도는 글이 많아요. 옛날 우리 그 형님들한테 다 들은 얘기 아니야. 월남에서 사람 죽였다는 걸 자랑처럼 술 먹고 막 떠드는 인간들 진짜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범죄 저지르는 것을 게시판에 다 써놨어. 그 읽어보면 인간이 상을 상할 수 있는 최대한보다 열 걸음 앞서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인간이 되냐. 광주 항쟁 때 시민군한테 총을 쏘라고 시킨 놈은 베트남에서 사람 죽이고 온 사람들이고 베트남에서 거짓한 사람들은 6.25 때 민간인 학살한 사람들이고 그걸 시킨 사람들은 2차 대전 때 일본군으로 복무한 사람들이에요. 일본군이 6.25에 일본군 하사들이 6.25에서는 소대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6.25에서 하사들이 광주항쟁 때는 베트콩 베트남에서는 소위 중위 이런 사람들 나온 거고 그게 다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미군은 반대로 프레깅이라고 해서 상관사례가 많은데 우리나라 국군에서는 상관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거의 그 학살에 가담하지 않으면 거의 죽여요. 거의 죽는다고 보면 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전하게 악이라는 것은 악이 나쁜 생각 때문에 악을 저지른다.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가는 거야.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된다는 한번 손을 담그면 이제 손에 피를 묻히는 거죠. 또 수호주에도 나오지만 산적이 되려면 지나가는 민간인 한 명을 죽이고 와야 돼.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면 산적 두목이 안 끼워져요.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데 백범일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 도둑이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범죄를 저질러야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킨다고. 거기 한번 이제 맛을 들이면 맛이 가요. 그래서 한 아렌트가 말한 평범한 인간이 수동적으로 그 우물쭈물하다가 악에 물드는 게 아니고 권능 중독인 거예요. 권능은 종교적인 건데 자기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력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인간이 맛이 가요. 맛이 안 가는 인간은 교육받은 인간이에요. 근데 패거리한테 울리고 그렇게 우르르 넘어가면 다 자한당되고 일배충 돼버리면 다 맛이 간다는 거죠. 일배충들이 왜 맛이 가냐면 그런 패거리들이 모여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넘어가. 근데 이제 보통은 옛날에는 나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쁘다. 이런 설이 있고 머리에 뿔이 나 있다. 한 아래들은 평범한 사람도 수동적으로 나쁜 사람이 된다. 근데 제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구조가 있어. 감염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려. 그리고 한번 선을 넘어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바뀌면 그때부터 보통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범죄자가 되는 이유가 패거리들이 몰려다니다 보면 반사회적인 호르몬이 나와요. 사회를 적대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서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신창훈이라든가 대도 조세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유명인사가 됐는데도 존도둑질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 조세형이 자식도 있더만 먹을 게 없어서 존도둑질을 하겠냐고. 반사회성이 되어버리면 그게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띠란 사람들이 특히 이 엘리트들이 대학 나오고 밑바닥 사회를 안 겪어본 사람들이 저처럼 이제 조폭도 좀 만나보고 깡패들하고 좀 어울려보고 이런 사람들은 하고는 생각하는 게 너무 순진해. 진중권 있는 사람들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야.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흉악한 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늘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은 몽둥이가 약이에요. 그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해. 그러니까 그건 도박 중독자한테 말로 설득해서 당신이 돈을 딸 확률은 0이니까 도박 그만두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절대 안 넘어가. 그게 되는 사람은 아직 중독이 안 된 사람이에요. 도박 중독자는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전재산 다 말아먹고 친구 돈 다 말아먹고 끝까지 갑니다. 호르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호르몬이 나와요. 막 충동이 나고 흥분을 하고 막 달아오르나요. 그리고 그걸 못하게 하면 시리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퍼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축 처져버려요. 다운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갤갤거리거나 아니면 다시 막 흥분해서 눈에 핏발이 서고 막 손에 땀을 쥐고 주먹을 불끈 쥐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 그리고 맛이 간 사람들은 중독된 사람들이다.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라 더 나치 재판에 가서 막 그 나치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아, 난 시킨 대로 했다. 난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철저하게 연극이고 계산된 행동이라는 걸 모르고 속은 거예요. 그 연극입니다. 그 속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재소들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겪어보라고. 그냥 거짓말 입에 붙어서 자동으로 막 그냥 팍팍팍팍 나와. 그게 안 믿어지면 그 DC 인사이드 그 누구죠? 유머죠? 김유식. 그 아저씨가 쓴 깜빵 자서전. 그 아저씨 전과 육범인데. 그 아저씨가 쓴 깜빵 자서전 읽어보라고. 거기 보면 말만 끊었다면 거짓말하는 인간이 있어. 나도 그런 인간 몇 봤는데 그 자동으로 거짓말이 팍팍팍 막 나와요. 그 거짓말을 기관총 난사하듯이 쏜다고. 근데 하나하나 청문회를 열어서 아까 너 했는 말 거짓말하냐 하고 하나하나 증명해도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해요. 대연하게 또 거짓말을 생각해내. 그 상황을 수습하는 거짓말 또 나오는 거야. 거짓말 자판기라고. 그러니까 이미 반사회성으로 굳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순간 선을 넘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시간 좀 남았죠?
네, 지금 26분 됐습니다.
네, 다음 곡지는 박근혜의 옥중서신. 박근혜가 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뭐 거대 야당을 밀겠다. 왜 하필 거대 야당이야? 국민을 겁주는 거 아니야? 우리 불쌍한 야당 해야 뭐 이렇게 동정표라도 나오지. 거대 야당이라고 오히려 막 해괴한 표현을 써서 제가 봤을 때 이 박근혜 천재설이 또 나와야 돼. 이 박근혜가 좀 띠난 사람인 건 맞는데 뭔가 보통 사람하고 틀린 비범한 데가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똥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IQ가 떨어진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뇌가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별력은 없는데 뭔가 이 생각하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금 박근혜의 메시지는 뭐냐면 친박 공천을 해달라 이거죠. 그러면 감옥에서 도와주겠다. 친박 공천을 해야 친박 세력이 계속 국회에서 데모를 해야 자기가 사면복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친박 세력이 선거에서 다 떨어져 버리면 공천을 아예 못 받아 버리면 이거 뭐 박근혜 계속 감옥에 있어야 돼요. 여당 야당이 다 합의해서 박근혜를 계속 감옥에 두자. 박근혜 감옥에 있는 게 야당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몇십 년간 감옥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가 도박을 그렸다. 이건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오히려 철저하게 잊혀지는 게 더 빨리 나오는 길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박근혜가 의욕을 잃고 시급을 전폐할 것 같아. 보통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거로 가요. 자기는 하느님한테 계명을 받은 그 꿈속에서 하느님을 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밥도 넘어가고 멀쩡히 살아야지. 차라리 가만히 조용하게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식음을 전폐하고 체중이 쪽 빠지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는 거의 안 된다. 어떻게든 이제 자기를 속여서라도 의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선거의 법칙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대세론, 밴드웨건 효과 이게 있지만 지역에서만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어느 당도 대세론을 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이거 있어도 이긴다고 말하는 순간 지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승리를 말하지 말라. 방패로 내 앞을 가르라.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자한당이 이긴다고 하면 또 이제 적폐 세력이 부활할까 봐 국민들이 중도파가 또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안 되고 대세론은 어느 당도 설 수 없다. 다음은 이제 바람머리 효과. 선거에 상상 보면 조직대 바람인데 야당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중전을 하다가 지역패에 깨지는 게 역대 총선이었어요. 역대 우리가 대선은 이겨도 총선은 못 이긴 게 뭐냐면 항상 그 언론에서 너무 막 진보 진영 이기는 것처럼 떠들다 보니까 특히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너무 공중전을 하다 보니까 지방 토호들이 반발을 해서 그 반대쪽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람이 일어날 때는 성급하게 등판하지 않는 새로운 세력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바람이 일어나요. 이를테면 212 총선 85년에 있었던 양김 씨가 이 정치 해금에서 풀려서 정치 규제에서 풀려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민한당이 박살나고 이 신민당이 삭스를 했죠. 그리고 지난번 국민의당 바람 이런 식으로 이 링에 등판하지 않는 새로운 세력이 갑자기 등판하면 바람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바람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용하게 물밑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말하면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여성들이 이 태극기 할배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용하게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태극기 할배들이 막 코로나를 퍼뜨리려고 막 몰아갔는데 남자들은 원래 그 겁이 없어. 남자들은 원래 야 벌써 진정됐나 보다 그러고 막 전혀 걱정이 없는데 여성들은 굉장히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그러니까 태극기 할배들이 여성들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여성 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은 샤이 지지층 효과. 항상 이 역대 선거에서는 보면 이 보수 정당은 5% 정도 수문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편인데 근데 리얼미터에는 잡혀요. 갤럽 조사는 안 잡혀. 조사 방법 차이 때문에. 그것도 잘 연구해보면 판별 분석을 해보면 잡힙니다. 근데 미국은 왜 트럼프 당선을 예측 못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이 지지층은 이 국정원에서 분석하면 다 잡혀요. 국정원이 왜 있냐고 그거 하려고 있지. 미국도 FBI가 있을 거고 뭐 기관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러면 오바마가 대통령인데 미국 그 정보기관이 뭘 했냐고. 덩신들 아냐. 이 사이 지지층은 잘 찾아보면 판별 분석을 해보면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역 기울어진 축구장 효과. 이건 뭐냐면 언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목청 큰 세력이 떠들면 축구장이 기울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는 야당한테 불리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자한당이 야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한당한테 불리해. 옛날에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했지. 왜냐면 야당들은 너무 떠들거든. 여당은 조용하게 선거 치는데 야당은 대모하고 막 북치고 깽까리 치고 그러니까 조용한 국민들은 우린 조용하게 있는데 니들은 왜 그래 떠드냐 해서 여당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당한테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당이다. 그래서 역대 우리가 선거에서 이 5%의 그 수원표에 당한 이유가 김어준 같은 사람이 너무 떠들어보니까 막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막 절고하면서 우리가 이거였다 그리고 영차 영차 그러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아 진짜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걱정이 되어서 설거머니 여당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역 기울어진 축구장 효과는 여당한테 항상 유리했고 이번에는 우리가 그 이득을 볼 차례다. 그다음 왕따 효과. 이건 이제 정의당이 망하는 공식인데 이 양반들은 국민들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럼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건 제 양반들이 우리한테 고분고분한가 이걸 봐요. 그래서 지금 저는 PK를 잡으려면 부산공항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산 사람이 보는 게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우리 부산 사람한테 고분고분한가 아직 마음을 안 줬어.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인사를 해야 돼. 인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말을 듣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쟤들이 말 듣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쟤들 마음대로 우리 머리 위에 기어오르는 사람들인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기력이나 검찰이나 신천지나 박근혜나 비례한국당이 모두 민심을 왜곡시키고 반칙을 저지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민주당을 찍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너무 떠들면 안 되고 조용하게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조용하게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조중동은 이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하겠지만 표를 까보면 알 수 있어요. 시간 좀 남아있죠?
14번째.
네, 그러면 다음은 종교는 이단이다. 종교 다 이단이에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이단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구조론 연구소 게시판에 누가 써놨더만 단자가 끝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원래 유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뭐 기독교도 그와 관련된 용어가 있겠죠. 이건 제가 잘 모르고 하여튼 이단이라는 것은 이 근본이 그렇다는 거죠. 끝단이니까. 그래서 본질이 다르다. 사이비라는 거죠. 비슷하지만 다르다. 정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논리학적으로 보면 구조론적으로 보면 플러스는 다 이단이고 마이너스는 정통이야. 그래서 종교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왜냐면 종교는 뭐가 있어. 일단 이제 집회가 있고 교주가 있고 성경이 있고 교리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뭐 있잖아. 그게 플러스죠. 뭐가 있으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근데 뭔가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옛날부터 있어서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 우상이라는 게 뭘까? 이 돌에다가 새겨놓고 막 점토로 막 굽고 막 어? 꼭 그림을 그리고 해야 우상인가? 아니잖아요. 그 기독교에서는 그림 그리는 건 괜찮다 그러고 이슬람교에서는 그림도 우상이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에는 아예 뭐 아라베스크 무늬만 새기고 아예 그림을 안 그리잖아요. 성화가 없어. 그럼 뭐가 이 우상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그게 다 우상이에요. 십자가도 당연히 우상이고 성경도 우상이야. 하여튼 뭔가 주장한 플러스 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궁극적인 단계까지 가면 마이너스로만 인식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부정신학이 있고 긍정신학이 있는데 신은 전지전능하다. 이게 긍정신학이에요. 그런데 과연 신이 전지전능한가 하고 신이 실수로 아 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없어져 버려. 아 신이 아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뿅 사라져. 그래서 지구에 지금 신이 없어진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전지전능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신학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은 사랑이시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게 긍정신학. 신은 삐뚤어진 게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격가지를 배제해 나가는 방법으로만 파악할 수 있지. 어떻게 뭔가를 플러스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구조론으로 말하면 진리입자힘 운동량 중에서 입자힘 운동량은 플러스로 접근할 수 있는데 질은 플러스로는 접근을 못합니다. 질은 둘 사이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정하면 그게 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신학이라는 게 구조론하고 상당히 연결되는 건데 뭐든지 이 아는 척을 하면 그게 논파가 돼요. 그런데 이제 아리우스파가 처음에는 예수는 신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가 아, 난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 아들이구나.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걸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박살나는 거죠.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성경이 그렇게 순화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동원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논쟁하려고 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게 왜냐하면 예수가 내일 모레쯤 재림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아리우스파나 네스토리우스파가 왜 나왔냐면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 내일쯤 오를 줄 알았어요. 내일 오면 그러면 오는 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내일 딱 온다고 오면 당신이 아들이요 아버지요 하고 딱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됐다고. 근데 서방교회에서는 이때 이미 예수가 죽은 지 350년이 지났어요. 370년이 지났다고. 이미 수백 년이 지났어.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처음 맞이하는데 따지자 뭐냐면 서방교회에서는 이미 예수가 내일 재림한다는 걸 안 믿어. 서방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수백 년 지났어. 수백 년 전 일인데 뭘 내일 오고 모레 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예수가 내일 재림한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니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냐. 예수가 하느님 아들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지금 뭔 소리 하냐 따져보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논리적인 증명을 하려고 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럼 삼위일체는 이단이 아닐까? 내가 볼 때 삼위일체도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삼위일체는 이단으로 안 몰린 게 이 삼위일체라는 논리 자체가 이단을 깨기 위해서 만들어진 논리라고요. 이단을 깨기 위한 이단은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봐준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부정신학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삼위일체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래야 돼. 단 예수님과 하느님을 이렇게 딱 나누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일체다 하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틀린 짓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도 이게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 구조론적으로 보면 어떤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그 관측자 입장에서 두 개가 돼요. 예수님은 뭐고 하느님 뭐냐. 하느님은 그 하나고 예수님은 누군가 그걸 보면 반드시 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든 뭐든 간에 인간이 그걸 봤기 때문에 성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뭐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성령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하나가 있으면 하나고 그걸 누군가 보면 이고 그게 움직이면 삼이고 그 움직이다 멈추면 오가 되는데 이 전체가 하나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론적으로는 어떤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여러 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다원론을 좋아하고 이론론을 싫어해. 처음부터 여러 개가 있다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근데 가톨릭은 처음부터 여러 개가 있다는 식겁을 한 거지. 이건 큰일 났다. 그게 다신교라고. 제우스도 있고 뭐 헤라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뭐 잔뜩 있으면 그게 바로 다신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도 보면 뭐 성모 마리아도 있고 뭐 잔뜩 많아. 천사도 있고 미카엘, 라브리엘, 가브리엘, 뭐 라파엘 뭐 별 게 다 있다고. 기독교 자세히 보면 그게 다신교예요. 그래서 다신교면 이미 이제 종교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복잡한 얘기는 이제 종교인들의 관심이고 구조론적 관심은 기독교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그 내막에는 관심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논이 훨씬 더 다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런 논인데 이런 논으로 가다 보니까 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리스는 다신교인데 다신교로 가면 이야기가 굉장히 서투르게 빈약해요. 무슨 제우스 신화부터 신화책 이야기 잔뜩 나오는데 별게 없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야. 그래서 언뜻 보면 굉장히 풍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왜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 소설도 보면 뭐 삼국지는 내용이 풍부한데 왜냐면 이데올로기에 있어요. 유비주를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 있잖아. 근데 서유기는 이데올로기 없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풍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했어. 계속 요괴가 나타났다, 요괴가 퇴치되었다, 요괴가 나타났다, 요괴가 퇴치되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리바이벌이기 때문에 이 다월론으로 가면 굉장히 왜소해져서 작아져요. 그래서 각자에게 떨어지는 몫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다월론을 저런 게 왜냐하면 다월론으로 가면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많아. 그런데 점점점 더 왜소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논으로 가면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논밖에 없어. 그런데 점점점점 양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아까 하나가 있으면 움직이면 둘이 되고 둘은 셋이 되고 셋은 다섯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움직이면 방향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굉장히 풍부해지는 거죠. 근데 다원론으로 가면 공간이 안 생겨. 서로 침범한단 말이죠. 신이 여러 명 있으면 신끼리 서로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도 못하지. 그래서 뭔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리스 신화도 보면 맨날 신끼리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결정을 못하고 트로이하고 전쟁한다고 10년씩 끌고 왜 그거 전쟁을 한 달 만에 끝내야지 왜 10년씩 끄냐고. 신들이 두 패로 갈라지고 한쪽은 트로이 편 들고 한쪽은 그리스 편 들고 막 답이 안 나오잖아. 10년 동안 전쟁을 못 끝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런 논이 되면 하느님이 막 트로이를 박살내버리고 끝나버릴 거 아니야. 하느님이 벼락을 던져버리면 트로이 하루 만에 함락돼버리지. 얼마나 쉬워. 이런 논은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간다고. 그래서 이런 논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